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네, 한국 4년 차예요. 진짜 꿈 같은 시간들이 훌쩍훌쩍 지나가고 있어서 되게 아까워요.
4년 전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 주찬양 씨는 국제 비정부 기구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일하는 활동가입니다.
고향 친구들, 고향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꿈꾸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똑같은 우리 평범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냥 고향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이 청년이죠.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 19살 나이에 가족들이 무사히 탈북할 수 있도록 고향에서 시간을 버느라 혼자 지냈었습니다.
우리가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걸 느끼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고 자유로운 목소리들을 듣고 느끼면서 상상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너무 진짜 저희 가족은 라디오를 들었다고 표현 안 해요. 온몸을 먹었다고 표현하거든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바깥 세상 라디오를 들었던 아버지는 탈북 후 한국에 정착을 했고 3년 뒤 주찬양 씨도 아버지가 보내온 사람을 따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중국에 딱 도착하니까 아, 중국은 안전하겠지 막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잡혔었어요. 깜짝 놀랐죠. 저는 진짜 세상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중국 남쪽으로 다시 태국을 거쳐 한국 인천공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주찬양 씨.
저는 되게 그때 엄청 천진난만했어요. 비행기 탔을 때 일단 아 가족이 사는 서울 땅으로 간다. 그게 너무 신났고
한국에 찾아온 탈북자 누구나처럼 하나원 교육을 받아야 했고 석 달 뒤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북에서 혼자 있을 때 가족들 생각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꿈도 맡겼었거든요. 엄청 많이 꿈을 꿨었는데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주찬양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꿈에서 봤던 한국 집이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너무 신기했고 내가 진짜 꿈속에서 봤던 서울 한복판에 우리 가족이 사는 집, 그 집을 진짜 현실로 막 받아들여야 되는 게 솔직히 지금도 제가 미국 몇 달 갔다 오고 막 현실이 지금 막 조금 또 새로운 것처럼 그때는 너무 진짜 아, 그 느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보고 싶었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들을 마치 꿈을 꾼 듯 마주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네, 그게가 2011년도였죠. 제가 와서 하나원에서 퇴소해서 가족들 만났는데 딱 도착하니까 남동생이 누나 솔직히 남동생 여동생 진짜 코 올리게 때 헤어졌는데 애들이고 3년 사이에 훌쩍 커서 남동생은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고 여동생은 생머리 긴 생머리를 찰찰 휘날리면서 예쁜 아가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싹했고 무엇인가 서먹서먹한 느낌도 들었고 너무 기뻤고
반갑기도 했고 놀랍기도 했던 첫 만남의 순간. 경약했던 어머니, 어린 동생들은 낯설게 느껴졌을 정도로 가족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던가요?
가족들은 일단은 저는 시간이 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으니까 어머니는 조금 더 주름지었을 거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동생들은 뭐 조금 키나 조금 더 컸겠지. 근데 제가 동생들 표현 아까 했잖아요. 남동생은 그 키도 크고 목소리도 변했는데 헤어스타일조차도 뭐 한쪽 눈 내놓고 한쪽 눈 살짝 가리는 이걸 롱 헤어. 남자들은 북에서 그렇게 긴 머리 못해요. 근데 그런 거 딱 하고 딱 이렇게 뒤로 넘기면서 탁탁 머리를 살짝 젖혀서 머리가 뒤로 넘어가더라고. 막 무엇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도 막 긴 생머리 아가씨. 그리고 어머니는 더 젊어지시고 더 예뻐지신 거예요. 몸매도 더 예뻐지셨고 얼굴도 하얘지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북에 살 때 많이 아프셨는데 병도 다 나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너무 그 미소가 아름다우신 그 아빠 너무 더 젊어지시고 그냥 와 이런 거구나. 그냥 제가 한국이라는 사회를 그 경험을 안 했어도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그 모습, 그 목소리 색깔들, 얼굴 빛들 보니까 그냥 경험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역시 네, 이렇게 누리고 사셨구나 하는 거.
어머니는 고생 많았다고, 혼자 두고 떠나서 미안했다고 한상 가득 딸을 위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갈 수는 없는 북한 땅에서 무사히 한국까지 찾아와준 누나를 만난 남동생. 가족 상봉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제가 도착했다고 막 그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로 눈이 펑펑 내리는데 그 눈을 촬영하고 집안 풍경 촬영하고 누나 촬영하고 비디오를 만들어 보여주고 맛있는 거 먹고 히히호호 하다가 저녁에 다 잤죠? 너무 편하게 잤는데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눈 뜨지 못하겠더라고요. 분명 정신적으로는 깼는데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모든 게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3년을 하루같이 소원했던 일이지만 혹시나 눈을 뜨면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까봐 애써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게 막 길로는 들려요. 엄마가 막 요리하고 아빠가 막 뉴스 들으시면서 우렁우렁한 목소리 말씀하시고 남동생, 여동생들이 북한에 있을 때랑 비슷하게 서건서건 여전히 이불 밑에서 석닥석닥 둘이 무슨 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하는 거 여전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이 막 현실인데 막 꿈 같고 눈 뜨면 깨질 것 같고 해서 눈을 감고 진짜 한동안 있었어요. 지금도 막 그 얘기하면 막 오싹하고 그때 그 느낌이 조금씩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게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첫날 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랬던 거.
신혼여행에 오른 첫날 밤의 신부처럼 설레고 또 설렜다는 주찬양 씨.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찬양 씨의 마음을 가족 모두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됐습니다.
그 전날 밤 얘기하니까 남동생들도 마찬가지였대요. 아빠가 먼저 한국 오시고 근데 남동생들도 그랬대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만 혼자 북한에서 3년 동안 가족 헤어져서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어린 나이 동생들도 그 마음이 깊었더라고요.
이 방 저 방 가족들이 살고 있던 집을 둘러봤습니다. 집안에 가득 찬 세간 살림은 모두가 신기한 것 천지였고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 어린애처럼 물어보고 탄성을 냈습니다.
그때는 가족들이 냉장고, TV 다 갖추고 일식으로 갖추고 사는 게 너무 신기하고 북에서는 아마 부잣집들, 잘 사는 집들, 돈 많은 집들이 운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거든요. 전기부터 잘 와야 되니까. 그리고 전기도 막 24시간 빵빵하게 오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진짜 천국이 따로 없고 화장실에서는 더운 물, 찬물 조절해서 쓸 수 있고 청소하는 것도 다 기계로 하고 밥하는 것도 다 기계로 하고 진짜 저는 지금도 신기하긴 해요. 솔직히 그때는 더 신기했죠.
손님처럼 낯설기만 한 찬양 씨 그런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기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찬양 씨의 어머니는 마음 한켠에서 북받쳐 오르는 안타까움으로 찬양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습니다.
제가 맞이어서 엄마한테 많이 안겨보거나 막 칭얼칭얼 엄마 몸에 감겨봤던 기억이 많이 없는데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다 오니까 어머니가 저를 진짜 살덩이 피부치를 거기다가 두고 얼마나 어머니가 솔직히 많이 아프셨을 때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거의 막 속병 다 아프시고 지금도 어머니한테 되게 미안해요. 저 때문에 병이 많이 더 이렇게 드신 것 같아서. 근데 그랬는데 제가 다 이렇게 옆에 와 있으니까 어머니가 저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손을 자꾸 막 이렇게 쓰다듬더니 막 눈물이 약간 가랑가랑 하시면서, 야, 이 손이 여자 손이 맞니? 야, 진짜 우리 딸 고생 많이 해서 손이 막 까칠하고 남자 손 같구나 막 하면서 손을 계속 쓰다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냥 못 모르고 흥흥 하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미국 연수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찬양 씨의 손을 꼭 잡고 그때 미안한 마음을 다시 말해줬습니다.
근데 얼마 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다시 손을 잡더니, 아, 우리 딸 손이 많이 부드러워졌네. 이제야 여자 손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웃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근데 되게 미안하다는 표현도 해주셨고, 아빠도 되게, 아빠가 미안하긴 하다고, 아빠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아빠는 저를 북의 나무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있으셨는데 아빠가 그런 것도 다 미안하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 미안하다, 다 미안하다.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 된 찬양 씨의 신분증을 만들어주려고 주민센터라는 곳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면서 은행에도 데려갔습니다.
아, 일단 아빠가 저를 제일 먼저 데리고 나간 게 주민등록증 하는 거랑 은행이었어요, 은행. 근데 제가 그때 하나원에서 돈을 100만 원 다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통장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국민은행 가서거든요. 은행에 갔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카드 하나에 돈 100만 원 다 들어가는 게 요만한 손바닥보다 더 작은데 돈 100만 원 다 들어가고 그거를 어느 그런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그냥 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집안 어디에 꼭꼭 숨겨두고 있어야 할 돈을 남에게 맡겨두고선 통장 한 권에 조그만 플라스틱 카드 하나 받아 돌아선다는 것이 영 탐탁지 않았습니다. 사기꾼들이 득실된다는 자본주의 세상에 누구를 믿고 돈을 내어놓는다는 것인지 아버지의 계속된 설명도 귀에 전혀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돈을,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어디 그런 건물에, 그런 큰 건물에다 맡겨놓고, 아이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막말해서 자본주의란 인식이 되게 강한데 거기서 그 저 돈을 다른 사람 건물에다가 맡겨놓고 막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일단은 제가 고집이 엄청 세요 또. 그래서 쓸데없는 거지.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설명해 주셔도 잘 안 들렸어요. 돈 100만 원 그냥 가지고 있고 싶은데 아빠가 굳이 하시라고. 그래서 네 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아빠가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했죠. 하고 기계 작동하는 법 다 배웠어요. 뭐 비밀번호 누르세요. 뭐 입출금, 계좌이체 다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아빠 같이 집에 돌아왔어요. 집 근처였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안절부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찬양 씨의 돈을 가져가 버릴 것 같고 은행 사람들이 시치미를 뗄까 봐 한시라도 빨리 돈을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 돈이, 제 돈이 요만한 카드만 제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돈은 다 은행에 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조용히 가서 배웠으니까 기사 출금 다 뽑았어요. 돈을 다시 뽑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 돈을 막 하나 둘 해는 이렇게 세워보는 거 재밌게 해서 방에서 혼자 문 닫고 막 세는데 아빠가 문을 뺏고 이러고, 뭐 해요? 아빠는 딸이 뭐 하는지 하시시 계속 궁금하신 것 같아. 문을 딱 여시더니 뭐해요? 하는데 제가 지금 돈을 헤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이유 뭐유? 네가 돈을 지금 다 찾아왔냐고 무슨 돈이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에이 거짓쟁이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부담이 아빠가 하나하나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편리하게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돈을 그 종이 돈을 막 이렇게 북한처럼 보관하는 게 아니고 다 은행에.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주찬양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